건망증이 심한 어느 집사님이 계셨어요. 교회 성경 공부 모임에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더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은 리더가 아유 집사님 왜 오늘 교회 성경 공부 못 나오세요? 물으니까 큰아버지 회갑 잔치를 가야 되는데 갑자기 회갑이라는 말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질 않더랍니다. 그래서 60세가 됐고 무슨 갑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일까 하다가 이분이 회갑이라는 말이 도대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오늘 큰아버지 육갑 잔치가 있어서 못 간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그럴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쓰는 단어인데 그것이 도대체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 뭐더라 뭐 있잖아 그거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분이 평소에 사용하던 통장이 너무 낡아서 재발행을 받기 위해서 은행을 갔는데요. 그 은행원 앞에 딱 서니까 갑자기 재발행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으면서 이거 재개발하러 왔는데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재개발이 아니죠. 재발행이죠. 그런데 우리가 단어를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다 알지만 평소에 자꾸 이렇게 깜빡깜빡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건망증이 생기게 되면은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뭔 이야기냐 하면은 내가 마음은 이렇지만은 이 마음을 제대로 표현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내 몸이지만 내 육신이지만은 이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 적다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제약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요. 또 특히 자녀의 문제. 이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이, 자식의 문제요.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어떤 분이 계시는데요. 이 자녀 문제로 참 너무나 그동안 고를 아프게 어렵게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요. 마침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그 아들이 심한 병에 걸렸는데 경련을 일으키고 그리고 거품을 흘리고 그 아이의 병은 보통 병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귀신이 들려서 그 병이 생겼는데 이 아이를 물 속에도 들어가고 물을 보면 물 속에도 뛰어들고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병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해합니까? 아, 이 아이가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아이가 물로 뛰어들어가고 불로 뛰어들어가고 거품을 흘리고 경련을 일으키고 이거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가족이 이 아이 때문에 골머리를 아프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자녀의 문제라든지 혹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또 특히 대인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뭐 직장 생활 다 내 맘 같지 않잖아요. 거기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자녀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은 부부간에도 한평생 부부싸움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집은 별로 싸움이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저희가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렸고 서기관들이 서로 변론하더니 예수님께서 이 본문 앞에 보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변화가 되시고 그런 모습 후에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나머지 제자들이 거기에 많은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뭘 하고 있습니까? 변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변론을 하는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병든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앞에서 이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변론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 무슨 문제로 변론하고 있다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아이가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 또 이런 병에 걸렸다면 누구 때문일까? 아마 이런 변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이 병에 걸리면은 죄 때문에 병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일단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런 병에 걸렸으니까 이 죄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병이 들었을 거냐 아마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논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요 이 아이가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 안 계시고 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병을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그 제자들이 이 아이의 병을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못 고쳤어요. 그래서 아니 당신의 선생은 뭐 어떤 병자든지 간에 착하다 고치시는데 왜 여러분들은 못 고치냐 아마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병자를 앞에 놓고 이런 변론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논쟁을 해서 변론을 해서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있습니까? 고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변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신이 나가지고 그에 대해서 그냥 이런 말 저런 말 덤비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부부가 잘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면 변론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옵니까? 싸워요. 그리고 원수가 되고 심한 경우에는 갈라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를 놓고 회사에서 직장에서 동료들이 변론을 하다가 잘 해결하면 좋아요. 그런데 변론이 심해져서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신앙 문제를 가지고 서로 변론을 하다가 등을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하면서 앉아서 토닥토닥 하다가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싸워서 이제 참 서운해지는 그런 경우를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변론을 하거나 혹은 논쟁을 하거나 또 더 나아가서 말다툼을 하거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논쟁, 말다툼 이것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역사를 보시면은 로마 교회가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망하게 돼요. 러시아 정교회가 부패하자 러시아가 망하게 됩니다. 특히 로마를 보십시오, 여러분. 로마가 멸망하기 전에 로마 교회가 무슨 문제로 다투었냐면은 이 바늘 끝에 천사가 며칠 앉을 수가 있느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3일 동안 싸웠어요. 그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물론 천사가 영의 존재니까 시간 공간을 초월하니까 뭐 작은 공간에 뭐 여러 명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 앉을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교회가 3일 동안 싸웠다니까요.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러시아가 멸망하기 전에 러시아 교회는 뭘 가지고 싸웠냐면 미사를 집례하면서 그 집례하는 사람이 황금색 가운을 입어야 될 것이냐 붉은색 가운을 입어야 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싸웠습니다.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집례를 하면서 가운을 입되 붉은색을 입어야 되느냐 황금색을 입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 교회나 이 모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매달리다 보면은 결국은 교회는 망하게 되고 나라도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변론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싸울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와서 보니 가관이에요. 서로 변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에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제자들은 변론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병이 걸렸는데 그것도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참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변론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해결될 수가 없어요.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죄가 나갈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변론을 할 것이 아니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변론을 할 것이 아니라 논쟁할 것이 아니라 싸울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론을 하다 보면 문제는 더 부풀어지고 도리어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론할 시간이 있고 논쟁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이끌면서 한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산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회막으로 달려가 다 쫓아가요. 회막에 가서 누구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말씀을 드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해답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나도 집안에 문제가 있었죠. 아이를 못 낳는데 남편의 다른 부인이 자꾸 격동시켰다 그랬어요. 막 성질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한나가 부리나 잡고 우리 변론합시다. 논쟁합시다. 누가 정실입니까? 누가 후처입니까? 그거 논쟁했습니까? 논쟁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기도함으로써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요. 히스기야도 기도해서 그 무서운 질병에서 고침받고 15년 생명의 연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는 변론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으니까 문제가 해결되니까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솟아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변론할 것이 아니라 뭘 가져야 됩니까?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때 병도 고치고 기적도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치의 병을 변론으로 고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복잡한 문제를 우리가 변론만 가지고 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뭐냐? 이건 변론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 제자들의 실패 원인이 뭐겠어요? 믿음의 부족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세상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그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앞에는 홍해가 탁 가로막고 있는데 그때 백성들과 함께 우리 앉아서 한번 토론해 봅시다. 여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의논해 봅시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팡이를 홍해에다가 내리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게 되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했을 때 제사장들이 아이 지금 홍수가 범람해서 이렇게 요단강이 큰 넓은데 어떻게 들어가란 말입니까? 여호수아 당신 한번 먼저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제사장들하고 서로 변론하고 싸우고 다투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법궤를 메고 들어가십시오 그랬더니 그냥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된 거예요.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여리고 성을 돌라고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이고 거기 무슨 전쟁입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니요. 무슨 뭐 산책하는 겁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6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귀찮게도 7바퀴를 돌라고요? 6바퀴를 돌아도 아무런 징조가 없었어요. 그래서 돌다가 아 이거 무슨 짓입니까? 그리고 서로 변론하고 싸우고 우리 작전 바꿉시다 뭐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일곱 바퀴 도니까 성이 무너지게 된 거죠. 열 명의 문둥병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치료가 됐으면 갈 수가 있어요. 가야 됩니다 제사장에게. 그런데 지금은 그대로예요. 문둥병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가라고 하니 아 이런 몸으로 어떻게 제사장에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변론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열 명의 문둥병자가 문둥병을 가진 그대로 그냥 갔습니다.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치료를 받게 된 거예요.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변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해서 갔어요. 가다가 병이 낫게 된 것이죠. 믿음으로 갈 때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들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게 되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해서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고난의 길을 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기드온 300 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미디안 그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바다에 모래와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300명을 데리고 기드온이 나갈 때에 이런 변론을 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데 우리 300명 가지고 될까요? 뭐 전쟁 무기를 뭐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항아리에다가 항아리 들고 불 켜가지고 가는 거예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걸 가지고 기드온에게 변론하고 논쟁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순종해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것은 변론이 아니라 기도와 믿음이라고 하셨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시니까 귀신이 나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고 병도 고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문제는요, 변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여서 회의합시다, 논쟁합시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한국의 어느 집사님 부부가 차를 타고 어머님 생신을 맞이해서 어머니 집으로 가다가 차 안에서 부부 싸움이 났대요. 남편은 부정적인 사람이고 남을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교회 생활 20년 이상 하고 부부가 집사가 됐지만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특히 그 남편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제의 신랑 될 사람, 자기 동서 될 사람이죠. 자꾸 비난을 하는 거예요. 걔는 말이지 돈도 없고 학벌도 없고 애가 매너도 없고 그 처제가 미쳤지 왜 그런 남자하고 결혼하냐고 그러면서 자기 부인에게 자꾸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계속 비난을 하니까 아내가 듣다 못해서 그만 좀 하세요. 그럼 당신은 얼마나 잘났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또 더 화가 난 거예요. 싸움이 그냥 크게 번졌어요. 한참 가는데 말다툼하면 가는데요. 저 앞에서 똥개가 한 마리 이렇게 걸어오고 있어요. 그 남편이 그 똥개를 보면서 아이고 당신 똑 닮은 거 저기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안 되지요. 그렇게 하면 이거 인격 모독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아내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차가 가고 있는데 똥개가 옆으로 지나가요. 지나가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창문을 쓱 내리더니 시아주버님 안녕하셨어요. 시아주버님 어디로 가세요? 그렇게 인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똥개가 시아주버님이면 남편은 뭡니까? 이분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 20년, 30년 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집사도 받고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인격이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깊다고 해서, 오래됐다고 해서 정말로 성숙한 사람이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러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루는 봤더니 제자들끼리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우리 중에서 누가 우두머리냐,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분쟁하고 있어요. 논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큰 자가 되려면 끝이 돼야 된다. 첫째가 되려면 끝이 돼야 된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낮추는 사람이 높아지고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되는 거야. 남을 섬기는 사람이 높아진다고, 어른이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밝힌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창조주가 되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기는 사람이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섬겨야 돼요. 식당은 맛이 좋아야 되지만은 서비스도 좋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최상의 서비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런 말 합니다. 고객의 68%가 단골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나쁜 서비스 때문이다. 한 사람의 불만 고객이 10명, 20명의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서비스 잘못하면 되면은 그 사람이 나가서 20사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유 그 식당 갔더니 뭐 맛은 그렇고 그런데 서비스가 아주 그냥 제로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서비스도 상품이다라고 하는 책을 쓴 칼 알보레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수한 제품을 미흡한 서비스로 제공하느니 차라리 평범한 상품을 우수한 서비스로 제공하는 편이 낫다. 무슨 이야기예요? 서비스를 잘해야 된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4절 이하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해가면 복이 있으리라. 잘 섬겨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선생이 되고 주님이 되시지만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셨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 한국 민족들은 이 섬김에 익숙하지 않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서열 문화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모이면은요, 누가 어느 자리에 앉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만나면 사람들이 나이를 물어보죠. 그리고 자기보다 한 살이라도 더 적으면 그 사람에게 말을 놔요, 그냥. 내가 형님이라는 거죠. 출신 학교 물어보고 몇 년도에 졸업했냐 물어보고 학번 따져보고 그리고 후배가 되면 무조건 말을 놓습니다. 내가 어른, 마치 어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 서열 문화예요. 이 좋지 않은 문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되고 어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한 어린아이를 영접할 때 바로 주님에게 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 문화에는 이 어린아이들은요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숫자에도 포함이 안 됐어요. 이 어린아이들은 우리 커뮤니티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 하나를 앉혀놓고 이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 영광이 있고 섬기는 자가 돼야 높임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자를 섬겨야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인격이 자라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잘 안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 사람으로서는 아이고 내가 저 사람을 잘 설득해서 잘 가르쳐서 내가 변화시켜야 돼.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역사하셔야 됩니까? 성령께서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사랑과 휘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로?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변론할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변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간혹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